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어제처럼 살 수 없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오래 운전하면 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듣는 윤도현이라고 하는 가수의 1집에 나오는 그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살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오늘은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똑같이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사실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은 흐르기 때문이에요. 강에서 바다에서 똑같은 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떠밀려 가요. 시간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고수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시간에 떠밀려서 바뀔 수밖에 없는 동일한 믿음, 뭐 동일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쭉 읽어보시면 성전을 유대인들은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사실 가보면 초라한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밑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뭐 이런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최고야.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세워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성전이심을 말했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신앙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면 떠나시기도 하고 또 성전을 세워놔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루만에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나요. 그럼 신앙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또 밀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어제처럼 살 수 없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떠밀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누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야, 그 시대는 지났어. 지났다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과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오늘 읽었던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교만 예수 믿는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걸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도 똑같은 걸 겪습니다. 종류는 틀리지만 그들도 지켜야 될 것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떠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떠밀려서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것에 그들은 실패했고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까요? 자, 교회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아들을 같이 믿어요. 성령도 같이. 자, 넘어가고 자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는 세상은 그 이전에 겪어본 일이 전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나와요. 자, 유명한 말이죠. 헬라인, 유대인, 할례파, 무할례파, 야만인, 라틴어를, 로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스구디아인,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만나보기 힘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교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인, 그리고 빠져있지만 여자까지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인 거예요. 시간이 또 밀려서 진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 뭐 예수 믿으면 종도 믿을 수 있고 자유인도 믿을 수 있고 뭐 헬라파 유대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이때 교회가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다양한 계층이, 계급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 믿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과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여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요. 함께 예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겪어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자기들 눈으로 바라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을 겪을 때의 고통이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수백 년에 걸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짓밟는다. 죽여야 된다. 이 생각할 정도로 이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고요. 물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회는 예수 믿으니까 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봤는데 여자네, 종인데, 헬라파인데, 유대인이네, 이것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싹 잘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딱 받는 거예요.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배워왔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이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보다도 계급이 훨씬 더 분명한 사회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제국이기 때문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하층 계급들에게 아주 부담을 지우는 사회였다니까요. 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사회의 그런 부조리함과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종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릴 때 한 4, 50년, 길게 한 7, 80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내에, 그 시대 그 교회 내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누구나 지금처럼 다 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 퍼져나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다양한 계층, 종도, 자유인도, 로마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함께하는 그 사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서로서로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계급들의 이익을 따라서만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고 칼과 몽둥이에 들이대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그들의 모습, 그들이 가진 문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서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나가면 회사를 40년, 50년 다녀도요, 퇴직하면 그뿐이잖아요. 아, 자, 우리 가족처럼. 뭘 가족이에요, 그게? 자기가 회사를 사하고 자기 직업을 사랑한다 해도 사실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돈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돈 버니까 그 앉아 있는 거지.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다양한 계급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으로 그리고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요 말이 가졌던 그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계급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자리에 지내는 법이 사회에 나가서 그 당시의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루어냈던 일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가 누군지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께로 인도되는 길을 열어요. 자, 이게 요즘 말하는 아주 멋진 표현을 이야기하면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선을 이루고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선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그냥 좋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좋습니까? 분열하는 게 좋습니까?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가 로마인이네 어디서 여 인간 같지 않은 이것들하고 이런 게 좋은 겁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도요 무시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급 갈등 이런 말 쓰지 않아도요 이미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천추의 한이고 자기가 무시당한 거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계급이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하나 되어 사는 그 모습은 그 공동으로 선을 이루는 모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되는 모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거꾸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어?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우리 시대로 바로 넘어와 봅니다. 자, 미국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라는 착각을 쓴 이 마이클 샌들리우스의 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은 그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사회를 바로 말해요. 바로 말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부자고 지도층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백인이에요. 물론 흑인도 있죠. 오바마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나 다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하죠.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그 책을 다 읽으면 샌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자신 미국의 지도자들은, 엘리트들은 공동선에 대한 생각이 없다. 다른 말 표현하죠. 시민적 덕성이 없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고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탁월한 위치에 있는데 왜 공동선이 없느냐? 왜 시민적 덕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면에서 다른 시민들과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깔아보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이고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딱 출발하면서 맞닥뜨린 현실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기예요. 계급을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밥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공공선의 출발입니다. 공동선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시민적 덕성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막스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다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거기에서 아이디를 딱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럽의 그리고 유럽의 철학, 그 문화, 근본 출발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다양한 계급들이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되고 지식도 새롭게 얻어서 살게 되는 모습이 뭐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한다고 해도 그 출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현수막 붙이면 됩니까? 최근에 뭐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해가지고 BTJ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인터코비라는 단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들의 그 했던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뭐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뭐 대구 내려온 적 뒤로는 제가 뭐 신경을 안 썼으니까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냥 냅뒀죠. 뭐 제가 냅두지 않는다고 뭐 별 것도 없지만은 그들이 했던 사역을 쭉 살펴보면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즉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된 현장에 딱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 집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사랑합니다. 참 그래가 또 경찰이 자루가 된 거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다 드러나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목숨을 건다 생각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방식은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그 계급을 뛰어넘고 내가 종으로 깔보던 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깔보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이게 평등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서로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것만 강조해버리면 공산주의로 가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어버려요. 그 힘이 공공선인 거죠.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그걸 연습한 자는 그걸 감동을 받은 자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인간으로서 여자 남자 종 자유인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현수막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지식기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로서 차별이 없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현수막에 나오잖아요.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되살리자. 무슨 의미는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게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 이유가 뭐냐? 골로새 교회에서 겪었던 그 일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감동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공동체의 느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만남을 되살릴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현수막 붙이고 바꿉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일이 없어. 우리끼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일체가 되어 하나 된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런 걸 맛본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잠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교회들 교회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수련회하고 함께 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느낌이 사라져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받은 복을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고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아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을 우리는 지나친 겁니다. 차별 없이, 깔보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로 하나됨을 우리가 느껴야만이 교회는 원래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됨을 느낌이 없이 그냥 밖에서 외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힘! 이러면서 막. 근데 복음의 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외쳐서 된 게 아니고요. 복음이 드러나서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뭔가가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국가인데 정말 하버드 대학이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지도자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일 딱딱딱딱딱딱 처리해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힘들까? 아,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줄까? 또 그들의 삶이 느껴져요. 근데 시민적 특성이나 공공선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길러지지 않은 사람은요. 지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잘못 살게 된 것, 그 집안에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고 내 탓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정책을 세우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탁 잘라보면 되지. 여러분 생각보다는요. 이런 공공선과 시민적인 덕성 모든 면에서 옆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체감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산다는 이 생각은요. 학력으로는 안 길러지는 거예요. 길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이 어지러워요. 난리가 났어.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야 그래도 내 옆에 이웃이 날 도와주는 거야. 날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게 안 돼요. 미국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끼리 흑인들이 교회만 모이고 그러니까 또 흑인 교회에 나타나서 백인 청년이 아 성경 공부하고 싶다 와가지고 총으로 다 쏴주기 뿌리고 무시무시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에 대한 생각이 퍼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에 뭐 앱 같은 데 보면 미국 배우들이 이렇게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여배우가 올렸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시아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 쪼그라진 할머니를 갖다 그냥 펴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인종차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우한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베트남이든 뭐든 간에 흰색이 아니면 좀 다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유, 목사님, 교회가 해도요, 또 그런 사람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게 끝까지 뭘 말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두렵지만,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서로를 공감하고 불쌍한 얘기일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될 때, 목사 한 사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 끝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내에서 그걸 체험하고, 그걸 체험한 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사는 거죠.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교회 오면 아, 너무 신실하고 좋아. 근데 밖에 나가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확 땡겨보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훔쳐보고 그냥 기회가 되면 슥 챙기가 넣어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감이 없기 때문이죠. 일체감. 좀 더 설명할까요? 자식을 길러보면 그래요. 내 자식이면 용서해줘요. 어, 그래, 괜찮아. 그런데 남의 자식은요,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용서 안 해요. 안 된다, 이제. 그런데 일체감을 맛본 자는요, 내 자식도 남의 자식에게도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퍼져나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렵다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은혜 주세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사회의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그래도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죠? 어려울 때에 편을 가르는 게 교회인가요? 뭐가 옳고 그런가를 구분해 주는 게 교회인가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설교했을 때 이런 말을 예언을 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도라는 그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게 전염병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아무도 가서 시신을 수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친척도 아닌데 그걸 다 수습해주는 자가 신자였다.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의 불쌍한 그런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일체감을 느끼는, 내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여기서 현수막으로 공감합시다 하면 공감됩니까? 그 공감하는 은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모이기 힘든 상황을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매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최근에도 잘 뉴스에 보셨겠지만은 뭐 배구팀에 뭐 쌍둥이 자매 뭐 학폭, 뭐 차별, 사회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자기 어머니가 배구 선수인데, 지도자인데, 누구든 보면요, 그 저끼리 나눠 먹는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다 틀린데 이게 똑같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회는. 교회도요. 다 그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보다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해서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되는 거고요. 그 차별을 넘어서서 미워하게 되면 혐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살아갈 만한 세상.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됨의 은혜와 기쁨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지 않았던 거죠. 부족해요.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 적이 없고 그냥 아 어렴풋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기도해요. 목사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데요? 그럼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살 수 없다.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고수해야 될지 뭘 붙들고 안 놓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은 내가 이걸 붙들 필요가 없고 이건 냅두고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러게 무엇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그걸 뭐 이렇게 함부로 막 생각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 뒷일을 몰라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과 실수와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을 딱 붙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떨굴 사람도 없고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이런 마음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이지 다른 걸로 희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일들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을 겪잖아요. 이 교회가 옛날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이곳을 어떻게 살아갈 것으로 함께 살아갈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함께 살아갈 곳.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인들끼리 서로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그런 하나되게 하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 차별이 없는 감동이 하나 되는 건 감동이 우리 서일교회에 있기를 기도함으로 다시금 세상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